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귀한 자유와 평화의 시간을 누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오늘도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오늘? 이제는 아마 그분들이 집에 도착할 시간이 됐을 거예요. 네, 될수 있으면 직접 생방송으로 들으라고, 시간을. 네. 들어왔네. 내 생각엔 작은 딸 지원교 같은데. 아까 예배성에도 들어왔던데. 나중에 한번 컨펌을 해봐요. 지원교 맞으면 여기 채팅에 안 넣어봐요. 답을 들어왔다고. 내 채팅에. 여기. 유튜브 방송. 아니. 네가 해보든지. 내가 네 말을 듣고 있으면 채팅을 자기가 리플라이를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나는 625님 부부가 벌써 들어가서 들어왔나 생각되는데 아닐 수가 있겠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예. 네. 보통 누가복음에 비유하면은 제일 유명한 비유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많은 비유들 중에 제일 뚜렷하게 떠오르는 비유 두 개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뚜렷한 비유 두 개다 하면. 탕자의 비유 혹시 기억나세요? 탕자의 비유는 유명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사람마다 다 의견이 있겠지만 저에게 물으라면 저는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탕자의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꼽는다면은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 이렇게 꼽겠어요. 근데 제가, 주제를 나눠서 하다 보니 오늘이 21회거든요. 21회라도 횟수는 더 많아요. 왜? 어떤 횟수에는 1부, 2부, 그래서 나눠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야 누가복음의 가장 큰 중요한 두 비유 중에 하나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6장 19절에서 30절 우리 민수부터 시계 방향으로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어떤 부자가 있어 자식 것과 고운 것이 있고 왜 코와 피치입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 혼자 주선인 채로 그 부자의 문장을 보아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비뚤어지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할 거야. 그리고 그 부자가 죽었는데 동거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포함을 만들었고 그 부자가 죽었으면 동거들이 왔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에 눈이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피가된 눈이 나사로를 보고
그가 올 것이고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선한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이 모든 것 이외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구렁이 모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해도 올수 없느니라니. 그들아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와 내가 강가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 것이니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하십니다.
예. 오늘 설교 본문을 들여다보았을 때 여러분 이 31절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구약성경 전체 예언이란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오늘 그 본문의 그 다음 기절이 뭔지 기억나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렇게 하고 제자들 깜짝 놀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으로 풀어줘요. 그렇게 해서 시편도 대부분이 선지자의 예언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일부의 뭐만 다루냐 하면은 일반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이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한 7, 8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정식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12월 달이 25일이 그 이방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정해놓은 그 줄리안 달력에 의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예수님 태어났을 때 BC 6세기에 정확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2월 28일이었다 음력으로 그게 양력으로는 5월 14일이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일이었다. 그렇게 밝힌으로 저희들은 봄에 부활절쯤에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다. 12월 달에 지난 근 2000년 가까이의 전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게 뭐 죄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입장을 밝히고 예, 공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예, 하나님 나라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 40일 동안에 전한 게 전부가 하나님 나라였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야,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의 포괄적 의미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뽑히는 그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거기에 눈을 뜨는 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사도행전이 그 예수님의 열두 사도와 나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뜨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이탈리아 백부장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집에 가자마자 한 이야기가 야! 나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얼굴도 안 봐. 식사는 어림도 없어. 그런데 내 기도의 환상 중에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할 수 없이 온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엔디옥에 갔어요. 엔디옥 이방인의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웬걸? 엔디옥에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완전히 마음이 열려서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유대교 정통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루살렘에서 엔디옥으로 방문을 왔더니 갑자기 그 사람 비를 맞추려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 엔디옥 교인들하고 떨어져서 제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지도급 그리스도인들하고 합쳐버렸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엔디오 그리스도인은 자리에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인용하냐면 그 정도로 유대교인들의 머릿속에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깨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동양의 에이시아의 모든 나라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유대인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 다 알죠? 한국 사람들이야 돼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하늘나라 갔을 때 전부 다 한국말 쓰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처럼 신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보다 더 열성 있고 그 뜨거운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 백인교회도 우리 못 따라와. 여기 와서 도착해서 그 생각이 처음에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는. 왜? 수요 예배도 없어. 주일 저녁 예배도 이상해. 그래, 금요 기도도 없어. 새벽 기도도 어림도 없어.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따졌던 거죠. 그러니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 그러니 신앙 따로 생활 따로는 저는 잘 보여줬죠. 예. 페럴 스미스라고 플로리다에서 왔던 그 신학생이 자기 집에 그 사람 결혼을 했어요. 딸까지 있었어요. 초대를 해서 내 손을 잡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께 닥치라고 나니까. 미스터 킴 이러면서 이제 내가 보여줬던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리고 한국인의 신앙이 얼마나 너희들 백인보다 뛰어나단 걸 잘못됐단 걸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밥을 어떻게 다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럴과 그의 와이프 메리를 쓰셔서 저에게 개안을 시켰죠. 왜? 그 사람은 신학교 오기 몇 년 전에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과 전통이 뭔지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도 내 모습이 잘 드러났던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그때는 여러분 전화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1980년도에 82년, 81년, 80 제가 기억합니다. 한국에 전화할 때 일본에 3.99달러를 제가 냈어요. 근데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버님이 들으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천사로 쓰셔서 내가 알면서도 한국 땅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그 동료가 너한테 해줬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 땅에는 유교의 전통이나 우리 종교성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는 그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 그죠. 그러니 부산에 유일하게 아버님이 하시던 교회가 6.25 때부터 시작된 수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인데 그분들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게 아주 통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2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거 너무나 힘들다. 네,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저희 아버님이 영암 출신이에요. 영산포, 전라남도. 저희 친가 쪽은 다 광주를 시작해서 뻗어있는 분들인데 여수까지. 예, 천주교를 믿는 팀이 두 팀이 나왔고 참 하나님께서 참 가슴 아픈 영적인 그런 가족력을 가져가셨네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전통과 예수님의 사도들까지도 그 뿌리 깊이 내려온 유대인이 말씀 위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그걸 제가 제 아버님의 고백이나 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은 그게 바로 여기 부자 유대인의 모습에도 많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부자 유대인의 모습에. 이 부자는 죽고 나서도 생각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수 있고 여전히 나사로에게 명령할 수 있고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먼저 배경을 들어가겠습니다. 1번 삼부로 이루어진 비유다. 그 이야기는 장과 절은 1600년도에 160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원래 장절이 없어요. 그냥 책 제목만 있는 거였습니다. 예. 그 이제 종교개혁 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버나큘라, 즉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이건 종교개혁 전부터 번역이 시작돼서 위클리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로 당했죠. 예. 거룩한 언어인 라틴 말을 속된 더러운 영국말로 번역을 한다 해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죄를 지었다고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에 영국을 썰었던 천주교가. 그래서 누가복음 하면은 그 두꺼운 책을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읽기 편하게 장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버스피케이션 절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장, 16장 하면 마치 원래 그렇게 나누지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일단 15장에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이 어느 부잣집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dishonest한 unrighteous한 매니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6장 19절에서 30절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뭐니 공통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땡겨서 써버린 탕자, prodigal, 탕자의 비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비유는 16장 1절에서 8절은 불의한 청지기, unrighteous한 디사니스탄 매니저 정직이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것을 주인이 알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오늘 이겁니다. 부자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낭비하는 것. 이 세 가지 비유들에서 똑같이 컨시스턴 하나가 뭐예요? 팀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ultimately salvation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돈, 재산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제일 큰 것이 알고 보니 걸림돌이 이 돈이더라. 아, 가족이나 인간관계가 아닐까 천만에. 부모 재산 많은 분이 돌아가실 때 가족이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한 게 뭐죠? 싸우잖아요. 재산 때문에. 그러니 가족보다 더 우선입니다. 부부가 갈라질 때 위자료니 돈 싸우는 거 보세요. 돈이 사람보다 관계보다 더 좋은 자리에 더 중요한 자리에 좋다는 표현은 그렇고 더 중요한 자리에 간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재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에르믹의 단어가 히브리하고 똑같아요. 메몬이었습니다. M-A-M-M-O-N, 메몬. 그거는 재산이 신이란 뜻이 됩니다. 많은 돈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고 가지고 있는 소유란 뜻도 되죠. 제가 여기 설명을 써놨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재물신, 신의 이름은 메몬을 잠깐 다루는 귀절들이 있다. 그게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걸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주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돈을 준 너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최고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적은 것에 충실한 자는 많은 것을 충실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을 부리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신에게도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재물들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네 자신의 것을 주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며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한 주인을 존중하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인 유다인들도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삶을 산다. 하나는 재물신, 하나는 야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버금할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사랑관계가 아니라 재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꼬집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먹지절들이 세 번째 비유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앞에 그 비유 두 개가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재물에 관해서 유대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시는 서론으로 삼았다는 거죠. 메몬은 히브리 말 그리고 에렘 말로 재물들이라는 복수가 되기도 하고 돈이란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 삶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것, 엔터티 자체를 뜻한다. 그리고 이 서론은 세 번째 비유에 관련하여 메몬과 밀접한 세 가지 특징들을 말한다. 첫째, 이 메몬은 도대체 예수님 뭐로 설명을 해 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가. 예수님께서 어느 노예도, 여기 종이란 거는 bond slave, 노예입니다. 그 집안에 태어나서 주인이 사고 팔 수 있는,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두 주인을 같은 시간에 섬길 수 없고 너희도 하나님과 메몬을 같은 시간에 둘 다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메몬은 왜? 1번, 재물을 가진 사람을 지배하려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마스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그 엔티티가 personified God의 자리에 있다. 왜? 그 가진 사람의 삶 자체를 지배하려는 그런 inherent, 인본 nature를 가지고 있어요. 재물이. 그런데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성향을 근본적으로 지닌 메몬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하려는 성향을 가졌으니까 너는 unrighteous하다, unjust하다 하고 형용사 adjective를 붙인 거예요. 메몬하면 우리는 clean이란 말을 쓸 수가 없고 unjust 혹은 unrighteous 메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definition,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 이처럼 사악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삶을 살면서 왜 우리는 코람데오잖아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불의한 맴몬을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이나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 부정직하거나 불성실하게 다룬다면은 하나님은 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데 주지만은 좀 위험한 거야. 이게 왜? 이게 너희를 지배하려 하니까 나하고 컴피팅하려 하는 지배하는 거지만 너희들에게 준 건데 너희들이 이런 unrighteous한 내가 준 선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내가 보는 거야.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린 righteous한 베스트고 큰 treasure 자체를 내가 너희들에게 못 맡기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unrighteous하고도 너희들을 유혹하려는 하는 이 신과 같은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죠. 왜? 주신 분이 나의 뜻에 따라 너희들이 다룰지 아니면 거기에 master 당해서 정복 당해서 끌려다닐지 너희들이 재산을 재물을 나의 아들 딸로 잘 다뤄서 faithful하게 내 뜻대로 쓸지 아니면 그 재산을 신처럼 섬겨서 끌려다녀서 노예처럼 거기에 섬기고 살지나 보겠다. 그걸 너희들이 내가 뜻하는 대로 제대로 한다면은 진짜 재산인 treasure인 truth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그걸 다루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다. 온 우주에서 물질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기에 그 matter란 자체도 mass도 전부가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창조하신 거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material possession including money까지 주인입니다. 실제로 온 세상과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주님 야훼의 것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24편 1절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매니저들에 지나지 않는다. 야훼께서는 우리가 야훼 창조하신 매몬을 얼마나 성실하게, faithful하게 다루는지를 살펴보시지요. 우리에게 그분의 깊은 것들, 이게 mystery of the kingdom, 진리의 말씀이에요. 맡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우리의 것이라고 불릴 아무것도 가질 것은 없다는 말인가?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모든 게 만드신 자외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야외 뜻대로 쓰라고 맡기신 거라면 매니저니까 우리 매니저로서 우리 비롱잉 우리께 뭐가 있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있다요. 뭔가 한번 봅시다. 그렇지 않다. 이 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나 크신 진리 중에 극히 적은 부분을 우리에게 리빌드 게시해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삶에서 practically realize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건 너 거야 하고 우리가 영혼으로 갈 때 가지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날에 예수님이 각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상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보물인 진리를 우리에게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삶에서 깨달은 것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사느냐 하면 주님이 그래 너 그대로 적용하고 살 그럼 그건 너 거야. 너 소유야. 꼭 그대로 영원토록 가져가고 거기다 내가 리워드 상까지 줄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재물은 상이 없었어요. 쓰는 도구로 주신 것뿐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썼느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썼으면 내 말씀에 따라 썼기 때문에 내 말의 가치를 너가 제대로 산 만큼 그거는 영원히 너 거야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worldview, life perspectives, 세계관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가장 발달된 도시 국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2장 1절, 2절 다 읽어볼까요? 민수들 시계 방향으로 읽어 나갑시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을 긍휼하시므로 너희가 경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성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여기도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나왔죠. 생각의 변화를 받아. 정확한 회개란 단어의 원래 단어입니다. 메타, 노야. 그래서 노야, 생각, 리즈닝, 이게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란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면 마음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는 주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마음이 믿음으로 따라가고 행동으로 지, 정, 의가 그렇게 발동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움직일 때 1절에는 그게 제대로 된 living sacrifice, 섬김의 예배 제물로 너희들이 사는 거다. 이게 변화된 삶을 누리는 세계관이 바뀐 거죠. 머릿속에. 그럼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제물이냐 하나님이냐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어디에 믿음이 가느냐? 은행, 어카운트, 밸런스에 가느냐? 아니면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재물이나 땅이나 부동산 여기에 가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죠. 말씀처럼 허무 맹랑한 게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다른 종교와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종교입니다. 모슬렘들은 자기들은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유대교는 자기들의 시나거가 있고 성전이 있어요. 우리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수치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처럼 허무 맹랑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기가 차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리를 제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에 반응해서 행동으로 의지로 나가게 해서 인생이 바뀌는 예배하는 삶, 변화된 삶이 됩니다. 그때는 불의한 재물이 하나님의 손, 창조주의 손에 쓰여지듯이 그들의, 즉 우리들의 손에서 유용한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원래 그게 그 자리예요. 세 번째 특징은 나사로 부자의 비유를 더 잘 이해하려면 앞부분에 나오는 비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세 가지 성경적 원리들을 그 배경으로 보고 비유에 접근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치 내가 두 사람에 관해 이야기해 줄게. 한 사람 야훼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사람은 주신 선물이었던 불의한 마몬을 섬겼다. 그거죠. 네 번째, 이 비유에서 부자를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평안하고 사치스러운 삶에 indulged, 폭 빠져버린 부자를 예수님께서 잘 디스크라이브, 묘사를 하십니다. 가. 부자는 아주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옷들에 몰두했다. 자주 세고 당시에 그러한 색을 염색하기가 아주 까다로워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전적으로 선호하던 옷이다. 가는 옷이 fine linen 표현은 원래의 뜻은 이겁니다. 이집트에서 뽑아낸 100% 카튼의 의미입니다. 그게. 왜? 속옷으로 쓰였거든요. 따라서 귀족 중에서는 그러한 겉옷도 가장 비싼 물감들인 옷, 속옷도 가장 부드러운 옷을 사치스럽게 입고 누가 자기 속옷을 자랑하겠나마는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요즘 좀 시들시들했지만 옛날에 몇 년 전에 왜 빅토리아제 시크릿 해야지 여자들 속옷 선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남자 옷도 속옷이 선전 나오기 시작해서 20세기 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등장을 했네. 그죠? 속옷 갖고도 좋은 거 자랑하는 거. 겉옷과 속옷들을 자랑, 사치스럽게 입고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게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 날마다. 매일이에요. 데일리입니다. 부자가 지나칠 정도의 사치스러운 파리를 해서 이게 파리. 파리. 부자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매일 잔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안식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동네 이 부잣집에서 많은 노예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라고 한 말씀을 순종할 방법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따라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부자는 야훼의 네 번째 율법을 자기만 어길 뿐 아니라 노예들도 어기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부자에게는 자신의 사치스럽고 안락한 이 파티 라이프가 야훼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니까 자기뿐 아니라 노예들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였는데 그게 불의하다, 잘못이라고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합니다. 왜? 자기의 그 라이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5번. 예수님께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나사로라 불리는 가난한 사람도 자세히 묘사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 중에서 사람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는데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것일까? 히브리 말로 엘리아자, 라자르,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다. 엘리아자,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나. 부자의 대문.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대문하고 문하고 차이가 있죠? 영어로도 뚜렷해요. Gate and door입니다. 베슬렘에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랬을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머슴들이 살았을 때 보면은 머슴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머슴방 옆에 부엌이 있어요. 그 부엌엔 주로 뭐를 합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소죽을 끓여요. 거기서 소죽을 끓여가지고 머슴이 일찍 소들한테 갖다 줍니다. 소 왕관 따로 있어요. 유대인 집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잖아요. 유대인 집은 대문이 없어요. 왜? 땅도 없어요. 땅은 따로 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집은 그냥 방 두 칸이에요.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뿐이에요. 문이 하나뿐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예요. 대문이 없어요. 왜? 마당도 없는데 무슨 대문이 있어요. 그러니 문과 게이트 대문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게이트가 있다 말은 일단 그 사람 엄청난 부자란 거예요. 왜? 땅이 있으니까. 집에 붙어있는 땅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연못도 있을 수 있고 꽃밭도 있을 수 있고 정원을 꾸며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의 방 두 칸짜리 집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 일반 평민들은 부엌이란 게 뭐예요? 마곡간과 같은 거예요. 부엌에는 불을 떼는 것이 있고 그 옆에 따뜻하니까 소나 나귀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거기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을 들어가서 보통 계단이 3개에서 7개 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세기 때 유대인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그 7개나 새 계단을 올라가면은 그냥 문이 없이 뻥 뚫렸어요. 부엌과 문 사이가 뚫렸는데 그 첫 번째 방에 그 부엌에서 떼었던 불이 올라와서 솥을 얹을 수 있는 아궁이가 두 개쯤 있어요. 그게 가족 방입니다. 왜 따뜻하니까 가족들이 거기서 자요. 우리가 말하면 그게 부엌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족방이에요. 패밀리룸이에요. 그 다음에 조그만 문이 달린 방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게 손님들이 오실 때 쓰는 손님방이에요. 그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집의 구조입니다. 그러니 게이트, 대문이란 말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평범한 집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마리아는 아기를 어디서 낳았을까? 방에서 낳았어요. 어디서? 따뜻한 방에서 낳았지만은 가족들이 마구간에서는 잘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손님 방에는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미 다른 손님들이 다 차버렸어요. 이 부부가 갔을 때는 다 차버렸어요. 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했어요. 왔다 보니까 다른 친척들이 와서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낳은 아기를 둘 데가 없더라 이거예요. 하소신 마곡간에 있는 말밭통에 넣었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나 부잣집의 대문 앞에 나서러가 being laid down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정확한 passive 피동태 동사입니다. 그럼 그렇게 lay 시켜주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혼자 사기 힘들죠? 왜? 나사로가 어른이니까 혼자서 안 되죠. 즉, 나사로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도 없었고, 두 번째, 앉을 수도 없었고, 동네인 누군가가 혹은 누구가 그들이 그를 도와 매일 그 큰 부잣집의 대문 앞에다 데리고 오고 뉘어주는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저녁에는 또 어딘가로 다시 나사를 옮겨주는 일을 나사로에게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의 첫 번째가 잘 나와 있네. 그죠? 동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동네 사람들에게서는 나사로가 나름대로 존경도 받고 도움도 받고 살았다 하지만 그 동네에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유일한 유닉 온리 펄슨은 그 부자이었기 때문에 인다렉틀리 부자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동네 사람 전체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를 매일 부잣집이 대문 앞에다가 데려두고 뉘어준 것이다. 혹은 그 집의 연회에 초대받아오는 다섯 형제들이 있었죠. 또 누가 더 초대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부자의 등급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사로의 병 그리고 가난에 컴패션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도록 기대했다.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중근동에서는 동네 부자들에게 일반 예스. 오 그래요? 출발해야 되네. 어떻게 할까? 그럼 여기서 끊고 다음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되겠네. 네. 발미? 오케이.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괜찮은데 아니 계속한 것보다 자른 게 낫겠어요. 나를 끝내고 끝냅시다. 손님들이 나사로를 도울 수 있으리란 가능성을 보고 연민의 마음으로 조금이나 도움을 주도록 기대했다. 오늘날에도 중근동의 동네들에서는 부자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약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아마 한국에서 옛날 시골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부자들이 그런 책임을 지는 거. 뭐 경주 최부자, 만석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베풀어주고. 기도로 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끊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를 섬길지 이 불의한 매몬을 섬길지를 깨달음으로 주신 믿음에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자리로만 가도록 우리의 영을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그러한 지혜를 분명히 허락하시고 지킬 믿음을 허락하실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연수야, 다음 주일에 만나도록 하고 조심히 지내, 그놈.